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두 주에 걸쳐서 이미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결론적으로 한 시간 더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해 주십니다. 근데 이 씨름에는 목적이 있었죠. 이 씨름을 통해 야곱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씨름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씨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름하여 주시는 성도는 복된 성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과만 씨름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해 하나님의 정하신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이 씨름이 없으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이 씨름이 없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요 심판이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이 하나님과의 씨름이 꼭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씨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꼭 씨름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여야 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한 가지로 품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까지 해야 되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기까지 야곱의 환도뼈를 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치시기까지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까지 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하시며 이루어가시는 기쁘신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왜 씨름하시고 무엇을 이뤄가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나와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8장 29절에서 3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Romans chapter 8 verse 29 through 31. 로마서 8장 29절에서 31절. 2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 편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주권적인 은혜와 권능으로 이루어 주신 우리 구원의 현실이라고 알려주시죠. 이 구원의 내용들이 다 하나의 구원이라는 것, 그리고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면 어디에까지 분명히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서 분명히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하나의 구원의 패키지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화에까지 이르는 성도들의 가는 길을 그 누구도 막거나 대적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 땅에 드러나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도 이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이 현실이 바로 우리 구원이라고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숨겨져 있는 또 하나의 현실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지 않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또 하나의 구원의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과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성도들을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실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가게 하셨느냐.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죠?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과정을 거쳐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천국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분명히 성화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도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 일을 영화에까지 이르는 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당연히 그 중간에 있는 성화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하고 연결을 하면 하나님이 성화라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성화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씨름하여 주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씨름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다는 것. 그런데 그 끊임없이 씨름해 주실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듯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씨름이 되게 하셔서 그 뜻을 이뤄가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며 마침내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성화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름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씨름하여 주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씨름 없이 이루어지는 성화는 없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지는 성화는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 안에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와 씨름하여 주심으로 고난받기까지라도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로 더욱 죄에 대해서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십니다. 옛사람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고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것이 과정 속에서도 이뤄간다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옛사람의 옷을 벗어가게 하시고 새 사람의 옷을 입혀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새 생명, 그리고 아버지 닮은 아들의 생명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씨름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 안에서 이뤄가시는 성화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성화의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믿음에서 자라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금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열망이 있다면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하여 주시기를.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하여 주시되 때로는 우리를 치시기까지 징계하여 주시기를. 고난받기라도 우리를 빚어가 주시기를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씨름으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더 나아가 그것을 구하기까지 자라가라. 우리의 성화를 위한 하나님의 씨름, 승자는 누군가요? 보통 이 세상의 씨름은 둘 중에 하나는 승자고요, 다른 하나는 패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과의 씨름은 패자가 없어요. 둘 다 이긴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 다 이겼다고 하면 무승부라고 생각을 해요. 무승부라는 뜻이 아니죠. 무승부는 어떤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이 서로 비슷해서 승패를 가를 수 없을 때 둘 다 승자로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씨름은 결코 무승부가 되어서 둘 다 승자가 되는 원리는 절대로 아니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씨름해서 무승부가 돼요? 좀 이따 보겠지만 어떤 자들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야 된다고까지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과의 씨름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음으로 씨름해 주시면서 이기시는데 결론은 우리를 이긴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겸손히 우리같이 낮아져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와 씨름해 주세요. 하나님만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판하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긴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겸손히 우리처럼 낮아져 사람이 되시기까지 오래 참음으로 우리와 씨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우리도 이긴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승부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씨름을 완전히 반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이해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을 이기는 것까지 생각한다는 거죠.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이해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을 졸라서 마침내 우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꺾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내 뜻에 맞춰달라는 게 기도예요. 반대죠. 처음 야곱도 이 씨름을 했어요. 환도뼈를 맞고 주저앉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붙들고 이 씨름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 뜻, 애서 문제 좀 해결해줘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도 없었어요. 야곱이 끝까지 매달려 하나님 앞에 졸라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야, 아 이제 그만, 네가 이겼다. 네가 원하는 복을 줄게. 그만 나 좀 가게 해줘.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보이죠, 좀.
아, 했더니 나 좀, 이게 아침에 동이 뜨니 나 좀 가게 해달라. 우리도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조르고 매달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 그게 기도의 원리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세상 종교의 원리예요. 인본주의의 원리고 우상숭배의 원리예요. 오늘 본문은 절대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야곱이 그 씨름을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그 죄를 다루세요. 그래서 야곱을 치고 징계하십니다. 잘못된 씨름이라는 거죠. 그 후에 다른 씨름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세상 씨름을 하려고 하고 육체의 씨름을 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야곱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올바른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자로 회복시키시는 씨름. 그래서 오직 은혜로 야곱에게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까지 주시는 씨름. 야곱으로 옛사람에서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씨름을 야곱이 이겼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에서라는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씨름을 한 후에도 야곱이 그토록 매달리며 간구했던 예서 좀 없애주세요. 에서라는 문제가 없어지질 않습니다.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예서는 여전히 400명 장정 데리고 자기 앞에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바뀐 거예요? 지금 이 씨름을 한 후에. 야곱이 구했던 것처럼 에서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여 주시고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신 후에 에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그토록 바라보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리고 딴 데 쳐다보고 했던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본 후에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로 이제 에서를 대면하고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죠. 왜? 아니, 하나님이 커요. 에서가 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곱의 열심이나 사람의 행위를 주장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열심히 해서 뭘 얻어내자는 그런 원리를 알려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화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놀랍지 않나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변화시키실 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간사하고 속이고 비열하고 약한 야곱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래 참으심으로 평생 씨름하시면서 이루어 가세요. 야곱이 잘해서도 아니고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는 더더욱 아니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장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고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떠나지 못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씨름하시고 징계하기까지 옛사람의 옷을 벗겨가시고 새사람의 옷을 입혀가시다가 마침내 완전한 새 사람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의지했던 자기 행위와 지혜를 계속해서 버리게 하시고요. 오직 베델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야곱이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이죠. 여호와의 사자로 출현하신 우리 예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축복의 기업은 뭐였죠? 가깝게는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죠? 여기가 하늘문이라. 내가 하나님의 집에 속하여 있다. 하늘집이에요. 하늘집.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천국을 붙드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 고백하죠. 브니엘. 주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얼굴이 늘 나를 향해 비추고 계신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회복돼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서, 그저 에서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 교제 나누며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자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해 주시는 모습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지만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지 않으셨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이 씨름은 오늘 본문처럼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나기도 전에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 편에서는 야곱이 나기도 전부터 이미 야곱과의 그 사랑하는 자녀와의 씨름이 시작된 거라는 거죠. 만세 전부터예요, 사실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랑하는 야곱을 구원하시기 위해 야곱과 처음부터 끊임없이 씨름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물론 야곱의 죄를 다루기 위해 징계하기까지 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지만 이걸 좀 다른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 돌이킬 만한 정도의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셨기 때문에 더 큰 씨름을 해주시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난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징계하기까지 치시지는 않아요. 그때에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친히 하늘문이 여기 있는 것도 알려주시고 하나님 집에 속해 있는 것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굳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오면 징계하기까지 즉 그만큼 야곱의 믿음이 자랐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죠. 젖만 먹는 것에서 이제는 딱딱한 음식을 먹도록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보면 더욱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참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예수님 닮은 새사람의 옷을 입는 싸움. 정말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가. 우리의 힘으로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거라면 하나님이 씨름해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열심히 싸워 이러고 마시죠. 하나님이 씨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싸움이라는 거죠. 왜? 우리 스스로 싸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나면서부터 완전 타락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대상이었던 자들입니다. 죄가 아닌 것은 할 수 없는 완전 무능력한 자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는 결코 선한 것이나 의로운 것이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더럽고 추악한 죄악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열심히 그 싸움을 싸우라고 내버려 두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의 성품대로 살다가 다 죽어서 심판으로 가야 하는 죄인들이에요. 안 돼요.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고 목이 고든 죄인들인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씨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을 수도 없고요.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일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절대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평생에 걸쳐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빚어가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배웠죠. 우린 질그릇 같은 자들이라 토기장이가 빚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곱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것을 뺏기 위해 싸웠던 자. 그 삶은 미련한 죄성에 얽혀있어 하나님이 없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어린 자녀들도 미련한 것에 얽혀 태어나고 자라간다. 그것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실상이고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자라왔습니다. 좀 커서는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아버지와 형까지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했던 사기치는 자. 하나님 없이 철저히 자기 지혜와 행위로 이 세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던 자.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도 이용해서 자기 세상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자.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따라가기 위한 씨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 씨름은 없어요. 온통 씨름이 세상뿐이었어요. 자기 삶의 어려움이 찾아보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이 좀 나와요. 하나님 자꾸 막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과 매달리기도 하고 다 목적은 자기 아니었어요. 세상을 얻기 위한 육체의 씨름. 그게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였죠.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긴 죄였습니다. 철저히 인본주의의 죄. 이것이 야곱이 죽어야 했던 옛사람의 모습이었고 우리 모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가 전에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기쁘신 뜻을 찾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려는 씨름을 싸운 적이 있어요? 저는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싸움을 싸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씨름은 다 다른 것에 있었어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지키는 그 하나님과의 씨름이 아니라 다 우리 행위와 지혜로 이 세상을 얻기 위한 씨름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씨름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얻어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지는 씨름만 싸우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얻기 위한 씨름은 그토록 적극적으로 싸우는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씨름은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지 않았나요? 저는 누구 모습이 자꾸 생각나냐 하면요, 예전에 사무엘상에서 보았던 사울이에요. 자기 유익 구하는 데는 너무나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서는 항상 무기력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정말 어느 정도로 이 믿음의 씨름을 싸워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나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이라 붙들고 천국에 나의 가장 큰 소망을 두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가장 귀하게 여겨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이 얘기는 꼭 피를 흘리라는 게 아니죠. 고난받고 잃어버리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싸우려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도 우리의 모든 씨름은 그저 이 세상에만 매여 있는가? 형제 여러분, 지금 내가 가장 힘을 내어 적극적으로 씨름하고 있는 것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은혜의 방편 사용하려고? 이 예배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아니면 어디에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씨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분이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삶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항상 바라보고 끝까지 인도할 거야. 그래서 야곱이 이런 죄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와 씨름해 주세요. 야곱이 구했어요? 씨름해 달라고? 안 했어요. 여전히 에서만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바라보시다가 임재하시다가 씨름해 주십니다. 구원 역사를 보면 항상 이래요. 처음 아담 때부터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씨름해 주십니다. 아담, 죄 짓고 하나님 피해서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과 씨름해 주신 모습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구원자를 약속해 주시고 믿음으로 그 구원자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도록 씨름해 주셔서 누구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찾아가서 씨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아브라함과 씨름하셔서 아버지를 떠나고 우상 섬기던 삶을 떠나서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불러가셨죠.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언약 축복의 약속 주시며 그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씨름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또 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애굽 땅으로 도망쳐 갔을 때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안주하여 머무르려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안주하며 바로왕 섬기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 찾아와 씨름해 주시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언약기업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 행위와 지혜에 의지하여 세상 씨름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씨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임재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야곱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이런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씨름하여 주시는 은혜 를 더욱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형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사실 야곱이 환도뼈를 맞고 징계까지 받는 것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가셔서 야곱아 정신 좀 차려 이렇게 한마디로 안 하시고 왜 치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마하나임 때문이라는 거죠. 마하나임.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에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생각나시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던 길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뭘 보여주셨죠?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땅에 야곱이 가는 길에 함께 있고 그 땅에 들어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고 야곱이 그들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오셨구나 고백까지 했어요. 마하나임 그게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그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보다 먼저 들어와 야곱의 가는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군대와 함께 강림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 축복의 기업을 분명히 얻게 하시려고 야곱을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야곱보다 먼저 앞서가며 싸우시고 야곱이 가는 길을 예비하시려고 와 계셨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의 가는 모든 길을 앞서갔으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 이 메시지죠. 그래서 야곱은 마하나임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얼굴 바라보며 담대히 주님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온데간데 없어져요.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 똑같아요. 변명의 여지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이 마하나임의 현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하나임의 현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분명히 알려주시고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보다 앞서 우리의 길을 가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따라 분명히 천국 영광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그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의 얼굴빛을 비추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즉 마하나의 주님이 마하나임의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지금도 알려주고 계세요. 어디서 보여주셨나요? 성경 말씀이에요. 이 복음 말씀. 복음 말씀만 보면 이 말씀이 알려주는 마하나임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도 기쁘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나를 따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갈 길을 다 앞서 예비했으니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예수님이 명하시는 건 이거 하나예요. 나를 따라 나의 가는 길을 오면 돼. 그런데 야곱이 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도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이 앞서서 자기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기억력이 나쁜 거예요? 얼마나 지났다고?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데도 우리도 깨닫지를 못하고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런데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복음 말씀보다 이 세상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게 돼서 그것이 더 커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게 되고요. 예수님의 임재를 떠나서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또 자기 자신과 세상 중심으로 세상의 길을 따라 내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 다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생각나시죠? 죄인의 마음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이거 말씀을 안 들려주시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세상 염려와 정욕으로 그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야곱이 자기 종으로부터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자기를 만나러 보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야곱의 머릿속, 마음속 상가 온통 에서로 가득 차게 되고 에서와 에서의 군사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니까 영적 소경과 귀머거리가 되고 가시떨기와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이 다 사라져요. 그 순간.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에서만 남아요. 그래서 또 에서 붙들고 씨름하며 자기 지혜와 행위로 돌아갑니다. 말씀 그 자리에서 버려요. 하나님 그 자리에서 버려요. 우리가 이런 야곱을 보면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죠. 왜? 아니 하나님이 더 크세요. 에서가 더 커요. 아, 그깟 에서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커요?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해요? 에서의 400명의 장정들이 더 강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더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종들이 와서 보고한 그 말에 더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야곱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너무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고요. 예수님도 천국도 아무 힘이 없고요. 오직 자기 살풍리로만 가득 차서 자기 지혜와 행위, 세상의 원리로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같은 죄성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염려로 인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까지 가면 그건 하나님이 다뤄주셔야 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야곱을 도저히 보고 계실 수 없었던 거라는 거죠.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교회를 전혀 절대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찾아와 씨름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잘 보세요. 에서와의 문제만 매달려 에서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과 씨름했죠. 하나님은 야곱이 돌이켜서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을 붙들게 하시려고 씨름하십니다. 야곱은 자기 뜻 이루려고 씨름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씨름하세요. 야곱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려는 마음이 없어요. 아니 그 옛사람의 옷에 더 큰 영광을 더해줄 것을 위해 씨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천국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씨름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씨름이에요. 누가 이겼다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음으로 씨름하여 주시다가 때가 되자 야곱을 치세요. 징계하기까지. 그래서 항복하게 하시고 옛사람의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십니다. 자신의 행위와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요.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던 것에서 예수님과 천국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뜻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닮은 세 사람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승리가 야곱의 승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야곱이 이긴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는 것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만 이긴 자로 살아요. 그래야만 새 생명으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과 씨름하시며 이후에도 이긴 자로 자라가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주시는 씨름의 은혜로 천국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도 씨름해 주시고 우리를 성화해 가시며 마침내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그 배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거 없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도 옛사람에서 죽고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와 씨름해 주시고 옛사람에서 더욱 죽어가게 하시며 새 사람으로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르신 천국 영화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야곱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내려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씨름해 주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다가 마침내 천국 영광에 분명히 이르게 하세요. 지난 주 중에 그 찬양 한 곡 들은 것이 있는데요. 그 영어로 된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은데 1절만 읽어 드릴게요. Oh wondrous love that will not let me go. I cling to you with all my strength and soul. But if my whole should ever fail, this wondrous love will never let me go.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wondrous love. 자기 독생자를 바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놓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씨름해 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 모든 것을 통해 고난까지도 사용하여 우리와 씨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성화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씨름을 하며 예수님과 천국 붙드는 믿음으로 돌이키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브니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의 얼굴을 드시고 우리 삶을 늘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그 품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교제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브니엘의 주님이시고요. 우리 성령님도 브니엘의 성령님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천국에서 그 임재 속에서 영원한 사랑의 교제 나누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도 하나님과 믿음의 선한 씨름을 싸우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 자리에서 이 씨름을 온전히 이기신 자로 천국 영광에 이르러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씨름을 다 이긴 자들로 천국 영광에 이르러 모든 감사와 찬송 영광 하나님께 돌려 살아갈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씨름하여 주시는 브니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까지 바치시며 사랑하신 주님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씨름하여 주시며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여 주시되 피 흘리기까지 고난받기까지 씨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결국 이 씨름을 마친 후에 우리로 이르게 하실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 하나님과 씨름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